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케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기도와 헌신이 사귐의 두 기둥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저기 10절까지 말씀은 분향단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두 차례 저녁과 아침에 향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 반듯, 높이는 두 규빗. 한 규빗이라는 거는 45cm 내지 50cm 되는 건데 크게 잡아도 50cm에다가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니까 1m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단이었습니다. 다른 성소의 기물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조각목, 시팀나무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다 쌌어요. 그리고 뿔과 금테 또 채를 긴 채를 꿰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하루 두 번씩 성소의 그 금 등잔대에 불을 켜고 끌 때마다 향을 사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0장 저 밑에 가면 저기 이제 저기 34절부터 38절 보면 그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 향은 절대로 흉내내어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 34절부터 38절까지 있어요. 37절과 3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향은 성소에서만 쓰는 아주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요, 왜 분향단을 만들고 향을 사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5장부터 성막 만들라는 명령을 쭉 봤는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궤, 언약궤였어요. 지성소에 놓이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증거궤, 언약궤 만드는 그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에 놓여질 떡상, 등잔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 위임식 뭐 이런 걸 쭉 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내부로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이제 설명해 왔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성막 만들라는 명령이 눈에 안 보이는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분향단 만들라는 말씀은 증거궤 안에 놓여지는 언약궤 말고 그 다음에 성소에 놓이는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분향단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체 맥락에 더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상과 등잔대, 성소에 놓여질 그 두 기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분향단 만들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조금 이게 맥락이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뚝 떨어진 데서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저녁과 아침으로 불살라드리는 향, 이 향이 나올 때는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게 항상 성경에 해석이 되는 게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해석되는지를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살라드리는 향은요, 성경에서 항상 기도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마치 분향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사가랴가 직무를 맡아서 이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 누가복음 1장 10절에 있습니다. 분향은 성도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저녁 아침에 분향을 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이 기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항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불살려드리는 향은요, 항상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어제 묵상하는 본문, 어제 우리 28장, 29장에서 제사장 옷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뭐 이런 것들 우리 쭉 봤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뭐 제사장 옷 만들고 제사장 세워가지고 일시키는 이런 이 모든 과정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29장 자 42절 보시면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과 4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관계는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합니까? 거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막 배우자에게 말만 하고 한 명은 알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그거는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 관계가요 어떻게 보면 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은혜의 방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렇지만 더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주목하시고 우리 한숨, 우리 눈물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아이와 엄마가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서로 막 웃고 놀고 하는 이런 것. 여러분 아이의 말은 뭐 이렇게 조리도 없고 뭐 까르르하고 그냥 까불고 장난치고 하지만 이 엄마 혹은 아빠 어른들과 아이가 눈 맞추고 서로 같이 박자 맞추고 노는 그 장면이 얼마나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 보면 다 누구든지 마음이 풀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뭐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신음하시면서 우리랑 박자를 맞춰주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그냥 무슨 무서운 폭군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눈 맞추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이 박자를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인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아주 깊은 사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능하면 오래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5분, 10분, 연애는요, 5분, 10분 만나갖고는 연애가 안 돼요. 사랑은 5분, 10분 해가지고는 이게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연애는요, 이게 오래, 두세 시간, 뭐, 서너 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놀고, 헤어져서 집에 가면서 전화하고, 또 집에 가서 뭐 문자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거는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관계의 깊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계의 깊이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들은요, 가능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고 기도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뭐 아버지 하면서 줄줄줄줄줄줄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가 말할 때도 있지만 고요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있고 찬송도 하고 기도 시간에 성경도 좀 읽고 뭐 여하튼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거는요 줄줄줄줄줄줄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뭐 핸드폰 올려도 받지 말고 카톡에 와도 확인하지 말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잠잠히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그런 연습.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이 어떤 은혜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절 밤새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이라도 좀 주님 앞에 앉아있고 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자기 일이 바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썰렁하시겠습니까? 뭔가 집에 와 계신데 대접을 안 하고 말도 안 붙여주고 그냥 뭐 그렇게만 하면 이게 얼마나 관계가 부실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아마 성전세의 원형이 된 것 같아요. 이 생명의 속전은 용도가 여러분 거기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성막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품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그 양은 공용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개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막에서 마련해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사람이 모이고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거기에 따라오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막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바래기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 속전,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이요. 성막에는요, 거의 모든 일이요, 다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로 이루어져요. 거의 모든 일이. 성막 짓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라. 고 25장 2절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은요, 뭐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요, 강제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거는요 누구나 다 내야 돼요. 이거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낼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부자는 더 내라 그러시거든요. 부자는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는 이 헌금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이게 어떤 질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이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약이 잘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염병인 경우에는요, 거의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생명의 속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요, 이게 덮개라는 말이에요.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스라엘에게서 출애굽할 때, 양의 염소, 양이나 염소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집안에 딱 숨어가지고, 그 피가 어떻게 보면 생명 싸개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속전이, 이 생명을 덮어주고 보호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무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누구나 똑같이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재정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전혀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뭐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짐을 짊어지지 않는 헌신은 우리를 더 풍성한 사귐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면 내가 짊어져야 될 짐도 짊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헌신이 사귐의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